요한복음 계속 강해합니다. 제목은 너희도 가렸느냐? 영어로 Adaptive Faith Endures, 적응된 믿음이 오래간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깁니다. 41절에서 71절이니까요. 30계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들먹이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공격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지요. 생산적인 대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반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인간이심을 드러내는 요한복음 작가의 의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다른 표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죠. 로고스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통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이끄는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아들, 그 관계 말입니다. 그 관계를 아는 자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로고스 사상에 충만한 헬라 지식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요한복음의 저자가 쓴 표현입니다. 로고스인 예수님을 봄으로서, 하늘에서 온 자를 봄으로서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지극히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알고 나면 사람인, 인간인 우리들도 그 하늘의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깔려 있는 말이죠.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I am the bread from above. I am이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특별한 무엇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진시황제가 그랬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간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 동양과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사람 살을 먹을 수 있노? 생명이 여기 있다고? 로고스 예수의 살, 그 피가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고? 또그 로고스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로고스 안에 거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어려운 말들입니다. 네, 로고스의 화신, 화육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음이지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즉 진리라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심의 의미입니다. 52절부터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저들이 다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 그 의미와 그 메타포의 심각성을 아십니까? 단순한 성찬식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 로고스를 내 속에 체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Embodiment.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진리에 따라 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습니다. 역사의 하나님은 진리, 곧 로고스의 하나님이요. 로고스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의 의미 그 자체가 영생이요. 진리의 눈에 보이는 현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설명합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말해야 기독교 전파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조선의 기독교 전래 역사에서 이러한 소통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요한복음의 로고스 철학, 피와 살이라는 몸의 철학처럼 생소하지만 생명의 철학으로서 그 진리는 시체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철학의 껍질을 뚫고 나오는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계화되는 기독교의 강점입니다. 가버나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서는 아직 모세는 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는 안 듣고 있습니다. 60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어렵다. 뭔 말이냐? 우리가 식인종인가? 회당에서 한 말인 것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 있나? 말씀을, 로고스를 먹어라? 제자들이 역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걸림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제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때도 인자라는 주어를 사용하여서 그래 그 인자가 즉 죽었다가 부활한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떡할래? 라고 질문하십니다. 63절 영과 육의 논쟁을 총정리해 주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영적 양식인 진리를 먹어라. 육체는 쓸모없다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육은 철학적 구분이 아닙니다. 이원론, 이론론 논쟁은 어찌 보면 말장난이지요. 철학적 구분이 아니고 윤리적 구분입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의미, 가치가 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당시에 철학도 진화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유치한 차원의 논장에서 도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로고스요, 영입니다. 영적이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죠. 그 말이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은 육적인 아랫부분이고 신은 신적인 윗부분입니다. 둘이 합하여 인간을 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것도 신약을 읽어야 되고 신약 중에 복음서를 읽어야 되고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신 로고스이신 말씀을 읽자라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안 믿었습니다. 배반자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타이르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가 로고스인데 그 참빛을 깨달으면 충분하지 않겠나. 따라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참 어렵습니다. 대다수가 떠났습니다. 그들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하시지 않으세요. 왜 어렵습니까? 적응을 못해서이지요. 현대 마케팅에는 소비자 반응, 피드백을 조사합니다. 그래야 기업의 판매가 늘어납니다. TV 채널이 시끄러우면 볼륨을 낮추지요. 왜요? 시끄러운 소리에 대한 반응이 먼저입니다. 제대로 적응해야 합니다. 볼륨을 낮추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으시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 갈 데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제자는 베드로를 은근히 앞에 내세웁니다. 예수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아니십니까? 로고스이시지 않습니까? 유대인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분의 의미로서 헬라 문화권에서 보편적 언어로 전달되게 썼습니다.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역사적 비극이 2000년 전에 시작된 것이죠. 유대인은 모두 저주받을 민족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풀어주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 문제로 고통당하는 유대인, 신약 성경과는 원수가 되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성할까요? 믿음, 우리의 신앙, 변해야 합니까? 네, 변해야 합니다. 변한다는 말 어감이 참 안 좋습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적응할까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이 왔으면 그에 맞게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적응해야 그 믿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업도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나쁜 적용을 해보면 오미크론 변종이 그렇습니다. 고약하게 적응을 잘한 결과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변화에 대한 적응, 가공할 만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적응해야 되겠죠.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코로나 시대 대응 방식이 진화되어야 합니다. 1차 접종 유무를 따질 때는 지났습니다. 이젠 4차 접종을 왜 맞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이 노령층이 많은 커뮤니티 면역이 약합니다. 더욱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아티클을 찾아보니까 면역이 compromised, suppressed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기저질환자들이 면역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역 기간이 아주 짧아졌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부스트를 맞으라고 꼭 권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바뀌었죠? 이 바뀐 단어에 우리들은 적응해야 합니다. 적응력. 우리 크리스천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이죠. 자연 세계에서는 카모플라지라고 해서 위장술이 탁월하게 진화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 색깔이나 온도에 따라서 동물, 벌레들이 막 적응을 하면서 변하죠. 우리가 진화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진화라는 단어, 진화론자들이 선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용하기를 꺼려합니다. 주위 환경에 맞는 변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외적 환경 세상이 변하면 내적 영적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어떤 신앙이 남고 어떤 신앙이 도태할까요? 다양한 환경, 애매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적응하면 그 신앙은 살아남겠죠. 제가 적응이라는 adaptation이란 말을 쓰니까 다른 좀 좋은 말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뭐 적당한 말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우린 어떤 적응을 하고 지금 이 나이가 되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우리의 그 티네이저 때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우리가 적응해 왔다는 뜻입니다. 지적인 교육도 받았고 세상을 달리 보는 사람이나 친구도 만나서 사귀어도 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 조금씩은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카톡이니 넷플릭스니 같은 그러한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폭발적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언제 적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방패막을 미리 쳐놓고 몸부림치고 한 적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보수 기독교인,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던 저도 20세부터 나이 6, 70이 되기까지 적응하고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바뀌었지? 간단합니다. 나는 경험하면서, 반추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성경에 대한 생각, 사상,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뀐 사람도 좀 있겠지만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유대 사상, 기독교 사상의 역사, 적응의 역사요 여정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잘 기록하여 보관 중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왕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상은 줄기차게 수세기 동안 적응하면서 난관을 뚫고 갔습니다. 특히 유대 사상의 기초를 두면서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조명을 받으면서 율법과 성전과 가나안 땅 같은 유대 전통을 진지하게 적응해 왔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지로 흩어져 버린 것이죠. 율법은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긴 법으로 적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이 안 됐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역시 적응된 신앙이 아니면 죽습니다. 적응을 잘하는 부류, 아마 진보적인 사람일 겁니다. 솔직히 저도 보수 정통이라는 굴레, 그 백그라운드, 그 말, 생각 넘고 싶습니다. 진보라는 생각이 제 취향에 잘 맞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말이 너무 고압적이고 건방져요. 또그 진보가 이기지 못하는 좌절도 같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에 남용되는 말이 진보라서 또 싫습니다. 진보들이 만들어내는 좋은 말도 사장될까봐 또 겁이 납니다. 이를테면 오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디즈니 월드 직원들이 쓰는 말입니다. 인종 문제나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문제를 이슈로 내세우는 운동입니다. 크리티컬 레이셜 티어리 같은 비평적 인종 이론도 이제는 나쁜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꼬리표를 달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이었던 동문은 저희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티잔이라는 영어 단어가 빨치산이 되면서 모두가 싫어하는 단어가 되었죠. 예수쟁이는 혐오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크루세이드, 십자군 운동 역시 쓰면 안 됩니다. 진화론도 그렇습니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새로운 말, 새로운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Culture War라는 문화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문화 전쟁에서 먼저 차지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말이죠. 언어죠. 단어입니다. 구호입니다. 말이 프레임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나온 결론이 그렇습니다. 말을 선점하면은 문화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Don't even think of elephant라는 말이 있죠. 코끼리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조지 레이코프가 사용한 말인데요. 요즘처럼 선거 운동에 말을 선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상대방 후보 캠프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시키죠. 그러한 캠프 스태프는 보따리 싸고 화차해야 합니다. 제일 돋보이고 있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대장동입니다. 실제 판검사들의 돈잔치였고 국회의원의 아들이 50억에 상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받았다고 드러났지만 이쪽의 캠프는 대장동이라는 단어를 빼앗겨버려서 선거에 결국은 지게 되었죠. 아파트로 부당 이익을 취한 쪽은 저쪽이지만 이쪽으로 틀과 그 프레임 속에 가두어가지고 괴멸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성동격서예요. 자신들의 약점, 죄악이나 범죄 혐의를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선수들이 나서서 프레임을 짜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 그물을 던져버립니다. 고도의 언어학적인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적응하는 사람, 적응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 공동체는 새롭게 적응을 잘한 기독교 공동체 모습입니다. 유대교 유월절 명절에 먹고 마시는 행사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알고 적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교회,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고도 응용합니다.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온다? 지극히 이원론적 세상에서 쉽게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당신의 눈앞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 교회의 선배들은 유대교와 헬라 철학이라는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잘 적응하여서 복음을 로마라는 거대한 사회에 전파하고 결국은 로마를 잡았습니다. 적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응 잘못하면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적응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적응해야 합니다. 적응하려 했던 기독교의 역사, 이것은 전통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적응의 한 부분입니다. 불신 세계와 공통 분모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적응의 한 부분입니다. 나의 믿음, 적응 가능합니다. 이웃과 대화의 문을 열수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이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진환이 변화라는 말 대신 적응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 적응 자체가 우리 존재의,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이웃과의 대화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적응할까 말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적응할까 고민하십시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이니까요.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혹은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좀 길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 로고스의 모양으로 설명되는 적응하는 그러한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새길 교회도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적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